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막 수백 층짜리 거대한 마천루가 올라가는 걸 볼 때면 당연히 그 건물을 지탱하는 지하의 기초가 아주 탄탄할 거라고 가정하잖아요.
아,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겉이 화려할수록 당연히.
네네. 막 수십조 원의 자본이 투입되고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니까요.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철근이나 콘크리트 수급 같은 진짜 기본적인 문제는 진작에 완벽하게 계산이 끝났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당연한 기대죠.
그런데 만약 그 거대한 건물을 올리는 최고 책임자가 어느 날 밀실에서 사실 우리는 건물을 지탱할 철근을 자체적으로 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앙숙에게 매달려야만 한다. 이렇게 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건물 전체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자료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솟아오르고 있지만 그 지하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과 치명적인 딜레마를 겪고 있는 중국의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산업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텍스트는 바로 최신 브리핑 자료인데요. 현재 중국 기술 산업에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한 자본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상. 그리고
네.
그 화려한 자본의 축제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약점들. 또 이게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기술, 거대 자본, 그리고 국제 정치가 어떻게 한 데 얽혀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지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복잡한 현상들의 인과관계를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단연 자본의 폭발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돈의 흐름은 사실 단순한 호황을 넘어섰거든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장신과학이, 즉 CXMT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아, 그 기업 상장했을 때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에 상장하자마자 광풍을 몰고 왔죠. 상장 첫날 주가가 막 466% 폭등하더니
466%요? 와.
네, 게다가 상장 4거래일째에는 시가총액이 3.3조 위안, 달러로는 약 4,8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잠깐만요. 3.3조 위안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이게 중국 A주, 그러니까 중국 본토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 시가총액 1위라는 뜻입니다. 거대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이나 뭐 텐센트마저 제치고 반도체 기업 하나가 정점에 서버린 거죠.
와, 국가 경제의 간판 스타들을 다 밀어냈다는 건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와 시장 전체가 무조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막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네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문샷 AI라는 곳의 행보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기업은 방금 35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을 마감하면서 기업 가치가 350억 달러로 평가받았어요. 불과 반년 남짓 만에 가치가 8배 폭등한 겁니다.
8배요? 대박이네요, 진짜.
네, 6개월 내에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벌써 500억 달러 가치의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열어두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거칠 것이 없는 폭주기 관차네요. 막 돈이 쏟아지고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처음에 밀실에서의 고백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던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딥시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겁니다. 무려 710억 달러 가치로 진행되던 2차 펀딩이 돌연 멈춰버렸거든요.
헉! 수십조 원짜리 투자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뭔가요?
바로 7월 22일에 깃허브라는 개발자 플랫폼에 녹취록 하나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 유명한 5월 비공개 간담회 녹취록이군요. 창업자가 투자자들하고 나눈 대화가 까발려진 건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엄청난 투자가 멈춘 거죠?
창업자 량웬펑의 입에서 나온 말이 중국 기술 굴기에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찌르는 뼈아픈 고백이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자금과 컴퓨팅 인프라에서 미국에 뒤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금 전부를 미국 엔비디아의 칩으로 바꾸는 데 쓰겠다고 실토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도 있고 자체 AI 프로세서 만들어서 기술 자립 이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정작 자국 최고 기업 창업자가 우린 엔비디아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버린 거잖아요. 그동안의 선전이 과장이었던 건가요?
화웨이 승든 칩 같은 자국산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태계는 칩 하나 잘 만든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CUDA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로그인되어 있어서
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군요.
네. 게다가 화웨이 칩은 수율 문제나 공급망 한계 때문에 물량도 부족합니다. 당장 최고 수준의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국산 칩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기분이겠네요. 독자 기질로 세계 제패할 줄 알고 수십조를 베팅했는데 알고 보니 언제 미국이 제재 스위치를 내리면 당장 내일 셧다운 될 수도 있는 회사잖아 하고 패닉에 빠진 거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이 사태의 본질이 두고 가장 솔직한 자기 진단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정치적, 투자적 리스크가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진짜 뼈 아프네요.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뼈대, 즉 철근을 구할 수가 없다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부터 철근을 주조할 수 없다면 남이 완성해 놓은 건물의 설계도를 어떻게든 가져와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흉내내는 쪽으로 틀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칩 수급이 막히자 돌파구로 소프트웨어 모델을 차용하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어요. 아까 엄청난 가치 평가를 받았던 문샷 AI를 다시 보면 이 회사가 자사의 거대 언어 모델인 키미 K3의 가중치 전체를 무료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오, 그 1.56TB에 달하는 엄청난 모델을 그냥 오픈소스로 풀었다고요?
네. 중국 매체들은 이걸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이제 몇 주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엄청난 기술적 도약처럼 포장된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시각은 달랐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백악관과 상무부가 이거 순수한 기술 공개가 아니라 엔트로픽 모드를 베낀 이른바 증류의 결과라고 강하게 의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류요. 그 단어가 좀 어려운데 AI에서 증류가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인가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미국 기업이 수십억 달러랑 최고급 칩을 갈아 넣어서 초고급 백과사전을 완성했다고 쳐보죠. 그럼 중국 기업은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과사전에 수백만 개의 질문을 던져서 나온 정답지들을 싹 모아요. 그리고 그 정답지만 활용해서 자기들의 저렴하고 작은 AI를 집중학습시키는 겁니다. 원본의 핵심만 쏙 뽑아내는.
와, 얄밉지만 정말 효율적이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 들여서 고속도로 깔아놨더니 얌체처럼 공짜로 생생 달리는 꼴이잖아요. 하드웨어를 막아놨더니 지식을 복사해가는구나 하고 분통을 터뜨릴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유출도 막으려고 하는 거군요.
네. 미국은 소프트웨어 복제를 원천 차단하려고 고심 중인데 재미있는 건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막고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 중국은 어떻게 반격하나요?
중국 상무부는 화웨이, 알리바바 등과 함께 거울상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거울상 규제면 똑같이 반사해서 보복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미국의 하드웨어를 막으면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시장을 막겠다는 거죠. 자국 우수 모델의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걸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TSMC나 퀄컴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칩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즉 돈줄을 끊는 방안까지 저울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징시는 막대한 국가 인센티브까지 뿌리고 있고요.
잠깐만요. 미국은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막고 중국은 나가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막는다면 결국 전 세계 기술 생태계가 완전히 단절된 두 개의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AI 시대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굳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리된 생태계가 클라우드 서버 안에만 머물지 않고 네 발과 두 발을 달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던 갈등이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물리적 세계의 격돌로 변하고 있다는 거군요. 미국과 중국의 로봇 양산 방식에서도 그 두 생태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기업 피규어 AI를 보면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첫 번째 로봇을 생산했지만 대부분은 자사시설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테스트 중입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초고급 맞춤형 부티크 방식이죠.
반면에 중국은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2025년에만 전 세계 생산량의 84.7%에 달하는 14,000대가 넘는 로봇을 출하했다고요?
맞습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104일 만에 과창판 상장 심사를 통과해서 420억 위안 가치를 인정받았고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한국 진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지봇 역시 15,000대 출하를 목표로 홍콩 IPO를 준비 중이고요.
아니 여기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일부에서 중국이 고급 AI 학습시킬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했잖아요. 뇌를 만들 하드웨어가 부족한데 도대체 무슨 수로 14,000대가 넘는 로봇을 움직인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만의 독특한 인프라 돌파구가 등장합니다. 로봇 안에 최고급 칩을 집어넣을 수 없다면 중앙에 거대한 클라우드에 뇌를 두고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엣지 AI 방식을 택한 겁니다.
아, 뇌는 구름 위에 띄워두고 로봇은 무선으로 명령을 빠르게 받아쓰기만 하는 아바타처럼 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자국산 칩들을 무수히 많이 이어붙여서 연산 능력을 뻥튀기 하는 거죠. 화웨이의 승등 950칩을 1,000개 넘게 이어붙인 슈퍼팟을 배치하거나 캄보리콘 같은 중국 2군 칩들도 성능을 700테라플롭스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00테라플롭스면 1초에 700조번 연산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속도긴 한데 엔비디아 최신 칩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겠죠?
네. 엔비디아 칩이 수천 단위인 것에 비하면 개별 성능은 부족해요. 하지만 중국은 이 부족함을 칩을 수십만 개씩 병렬로 묶는 물량과 지연 없는 통신 인프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5G보다 빠른 5G A망을 330개 도시에 구축했고 6G 특허 점유율 1위잖아요.
통신 속도가 생명일 텐데 국가가 인프라를 다 깔아주는 거군요. 게다가 중국 통신사들이 한 달에 2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AI 토큰 구동 요금제를 내놓아서 4분기까지 2억 계정을 모은다면서요?
네,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죠.
이쯤 되면 미국은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드는 초고급 부티크를 지향하는 거고 중국은 그냥 저렴한 가격과 미친 물량으로 전 세계를 덮어버릴 AI 로봇계의 월마트를 세우고 있는 거네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결국 부티크의 완벽함과 월마트의 규모의 경제가 충돌하는 형국인데 이 두 거대한 힘이 가장 높은 정치적 무대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9월 24일 예정된 정상회담입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군요. 인공지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텐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살얼음판이죠?
사정기 싸움이 엄청납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모델을 몰래 증류해서 쓴 게 발각되면 즉각 모든 기술 수출이 차단되는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와, 중국 상무부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잖아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고래들 싸움터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당장 엔비디아랑 SK그룹이 5천억 달러, 하나로 600조 원이 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던데요.
네,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플랫폼이 도입되고 SK하이닉스는 HBM4를 공동 개발하고 있죠. 참고로 HBM4는 연산칩이라는 공장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사이를 잇는 현존 최고의 초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한국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발 부티크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구들은 이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IMF나 BIS는 현재 엔비디아 중심의 자금 흐름에 대해 순환금융 리스크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환금융이요? 고객사가 엔비디아 칩으로 돈을 번 다음 그 돈으로 또다시 칩을 사는 약간 쳇바퀴 같은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새로운 가치 창출 없이 내부에서 자본이 돌면서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AI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쳐서 이 고리가 끊어지면 사슬에 묶인 한국 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4분기에는 중국 화웨이 칩이나 저렴한 로봇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거든요.
위로는 미국의 깐깐한 생태계 리스크를 안아야 하고 아래로는 중국의 압도적 가성비 공세가 밀려오고 있네요.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의 법률가적 통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지금부터 9월 정상회담 전까지의 시간을 규제 공백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규제 공백기요? 뭔가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네요.
네,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어떤 조건으로 공급 계약을 맺느냐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미국 제재가 확대되거나 중국의 거울상 규제가 터졌을 때 기존의 허술하게 맺은 계약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위약금이나 법적 리스크를 독박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네요. 화웨이 칩 도입, 중국 로봇 납품 이런 게 당장 우리 실무자들이 결제 서류에 도전 찍느냐 마느냐 하는 현실적인 생존 문제군요. 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국의 하드웨어 부재 고백에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중요 논란, 그리고 1만 4천 대의 로봇 군단과 9월 정상회담까지요.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삶, 투자, 비즈니스 전략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 생태계와 막대한 데이터 인프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양쪽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이 불균형 속에서 어디서 기회가 생기고 리스크가 터질지 읽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가장 진보된 비싼 정덕지를 강요하고 있지만 지금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가성비 AI 모델이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속도죠.
만약 기술의 정점,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미국이 차지하더라도 결국 우리 일상 속 로비와 도로는 전부 중국의 가성비 AI가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고품질을 지키려다 고립되는 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 거대한 마철로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층에 입주해야 할지 여러분의 통찰력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s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